VOA 세계 뉴스입니다. 수단 정부군은 22일 각국 외교단의 철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군은 주요 공항을 포함한 수도에서 교전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과 영국, 중국, 프랑스 외교관들을 군용기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군을 이끄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들이 이미 수단항을 떠나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 외교관들도 같은 방식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무력 충돌을 이어온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이 이끄는 신속 지원군은 전날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 이드 에피트르를 맞아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유엔 등은 현지 자국민과 직원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군용기를 인근 지역에 대기시키는 등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필리핀을 처음 방문해 양국의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친강 부장은 21일 마닐라에 도착한 뒤 엘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외교부장 임명된 친강 부장과 마날로 장관은 올해 1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합의한 양국 관계 증진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고조되고 있는 양국의 갈등을 공조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필리핀 국민들, 특히 어부들이 최근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각기 다른 양국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율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친강 부장은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조가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친강 부장은 이날 오후 늦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예방합니다. 한편 이번 방문은 필리핀과 미국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발라카탄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됩니다. 러시아 초음속 전폭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까운 자국 영토 벨고로드에 실수로 폭탄을 투하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1일 공중우주군 소속 수호이 34 전투기 한 대가 벨고로드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탄약의 비정상적인 투하가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고로 주택 건물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적인 투하의 원인이 뭔지, 어떤 종류의 폭탄이 떨어졌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여성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고 아파트 4동과 자동차 4대가 파손됐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벨고로드주는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 하르키우주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1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여성들이 경구용 약태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약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인 단코 연구소는 미 행정부와 함께 항소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5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사실상 유일한 낙태약으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FDA 승인 취소 결정은 낙태 찬반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을 격화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미국 여성에게 더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여성 건강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밀문건 유출의 피의자 잭 테스테이라 씨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관련 기밀 자료를 채팅방에 유출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테스테이라 씨의 신상이 일치하는 디스코드 사용자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600명 규모의 채팅 그룹에 전쟁 발발 이틀도 안돼 기밀 정보를 올리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는 당초 보도된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다수에게 기밀 정보가 노출됐음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지난주에 영국 런던의 아주 유명한 음악회당 로열 알버트 홀에서 오페라의 밤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영국의 마이스트로 폴 다니엘의 지휘로 호주의 소프라노 다니엘 드니스, 미국의 바리테너 마이클 스파이어스, 천상의 소리라는 수식어로 소개된 13살의 영국 소년 성악가 말라카이 바요가 무대에 출연했고요. 영국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또 합창단이 아름다운 오페라 작품 속의 아리아와 모차르트와 베르디의 서곡 등을 선보인 아주 큰 무대였습니다. 로열 알버트 홀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을 기리기 위해서 1871년에 문을 연 영국이 자랑하는 예술의 천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 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린 오페라의 밤 오프닝곡 칼 오루프의 오 운명의 여신이여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지휘자 사이먼 레틀이 이끈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독일의 현대음악가 칼 오루프의 오라토리오, 카르미나 브라나의 오 운명의 여신이여, 사이먼 레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독일 바이에른 근교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가집의 라틴어 제목입니다. 작곡가 칼 오루프가 자신의 오라토리오 작품의 제목으로 쓴 것인데요.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이 작은 규모의 오페라를 말하는 오라토리오를 만들면서 13세기에 살았던 음유 시인들이 남겨놓은 이 세속적 내용의 시를 작품의 큰 배경으로 잡은 겁니다. 시가집 카르미나 브라나는 이 발견된 수도원의 이름을 따서 보이렌의 노래라고도 부른답니다. 그 속에 250여 편의 시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24편 그리고 자신의 자작시를 더해서 25곡으로 된 칸타타 성가곡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서곡과 또 마무리하는 곡의 주제가 방금 들려드린 운명의 여신이었습니다. 12,000 객석의 로열 알버트 홀을 아주 웅장한 느낌으로 가득 채웠을 오페라의 밤 오프닝 곡이었습니다. 워낙 무게감이 있는 곡인데다가 또 합창단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경건하면서도 더 장중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곡을 영화나 다른 영상에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곡인데요. 클래식 명곡으로 꼽히는 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린 오페라의 밤 음악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인터넷 클래식 FM 채널로 실황 중계가 됐는데요. 모차르트와 베르디, 비제 등 이 오페라 작품을 많이 쓴 작곡가들의 그 서곡과 연주 음악들도 성악가들의 무대 사이사이에 선보였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모음곡 2번 가운데 보헤미안 댄스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폴 파레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자,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작곡가 베드리치 스메타나가 1873년부터 8년에 걸쳐서 만든 6곡으로 이루어진 대작 나의 조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여행으로 이어갈 곡인데요. 체코의 민족성을 강조하는 국민 작곡가로 불렸던 스메타나가 프라하에 흐르는 그 불타바강, 몰다우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불타바강 강변 언덕에 서 있는 성 이름을 나의 조국의 그 첫 번째 곡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첫 곡 비세흐라트를 시작으로 독일어로 몰다우라고 부르는 이 강의 원래 이름 불타바 강변에 사는 이들의 생활을 담았고요. 전설 속의 인물인 샤르카, 또 아름다운 보헤미아의 숲과 초원에 대한 인상을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또 보헤미아 남쪽 도시 타보르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교향곡 형식으로 만들어서요. 스메타나의 작품 나의 조국은 교향시라는 수식어로 불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 몰다우가 바로 이 교향시 나의 조국의 두 번째 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조국의 맨 첫 번째 부분인 비세흐라트를 듣겠습니다. 체코의 국민 작곡가로 불렸던 스메타나도 베토벤처럼 귓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나의 조국을 작곡하고 있었던 1870년쯤에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데요. 자신의 병에 절망하지 않고 체코 민족 전체의 고난에 주목하고 또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체코의 지휘자 바출라트 로이만이 이끄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의 첫 번째 곡 비세흐라트 듣겠습니다.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은 한국 드라마 신성한 이혼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 교수가 특별한 이유로 변호사가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신성한이고 이혼 문제, 가정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신성한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모두 12편으로 이루어진 이 드라마는 다양한 가정사로 변호사 신성한의 낡고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 형근과 같은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낸 정식이 희로애락을 같이 한 중마고 친구로 나옵니다. 변호사 신성한은 왜 다른 변호사들의 견제를 받고 견제를 하는지, 유능한 피아니스트였고 독일 음대 교수였던 사람이 왜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는지,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됐는지를 풀어가는 내용이 드라마의 큰 흐름입니다. 이혼한 여동생의 죽음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새 엄마 아래서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어린 조카 기영에 대한 걱정과 친구들의 사랑, 우정 등이 신성한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요. 술에 취한 신성한이 길거리 피아노에 앉아서 격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장면, 고민에 빠진 신성한이 트로트를 부르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장면, 의뢰받은 사건의 핵심을 알아야 작곡가가 곡을 만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 신성한을 위로한 친구들이 준비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장면 등 드라마 신성한 이혼 곳곳에는 클래식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든 작곡가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드라마는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조카 기형을 구해내려는 삼촌 신성한의 소송으로 치닫습니다. 상대집 변호사는 베토벤도 똑같이 조카의 친권을 주장했지만 그 조카가 과연 행복했느냐, 자살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신성한은 여동생의 죽음을 이야기한 그 비밀로 더 가까이 다가갔고, 기영의 아빠, 그러니까 매제가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친권을 넘겨줄 수 있도록 방법을 끌어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베토벤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등 여러 클래식 음악들이 이 드라마에 흘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단조 월강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작품 번호는 27-2,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입니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의 제작진은 주인공 신성한의 고민과 깊이를 어떻게 베토벤의 월강곡에 담아냈는지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조아킨 오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주인공 피가로가 부르는 나리아, 나는 마을의 재능꾼이었습니다. 미국의 바리톤 로버트 메릴의 목소리였고요.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이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린 이 오페라의 밤 공연 중에도 이 아리아 나는 마을의 재능꾼이 나왔습니다. 바리톤과 테너의 중간음역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바리테너 마이클 스파이어스가 열창을 했는데요. 이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이어주는 감초 역할의 피가로가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자랑하는 장면의 노래가 로열 알버트 홀 관객들 앞에서 재미있는 몸짓을 섞어가며 부른 바리테너 마이클 스파이어스의 무대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는 지금도 가장 인기가 있는 오페라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시니가 무대에 올린 1816년 이전에도 여러 작곡가들이 명성을 쌓았던 작품인데요. 프랑스의 희곡 피가로 3부작이 원작이고요. 영국으로도 상연된 바가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1786년 작품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바로 이 세비야의 이발사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큰 줄거리는 세비야의 귀족인 알바 비바 백작이 좋아하는 여성 로지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발사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서 창가에서 세레나데도 부르고 온갖 난관을 거쳐서 로지나와 결혼에 성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알바비바 백작이 집에 하녀까지 농락하는 바람둥이로 변했지만 아내 로지나가 꾀를 써서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게 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170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모차르트와 1800년대 전반에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를 연결하는 이 오페라의 역사와 인연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게 하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600년대에서 1700년대 바로 그 시대에 성행했던 오르간 작품을 모아놓은 음악 앨범이 있습니다. 음악학자였고요. 지휘자였고 또 오르간과 챔발로, 이 합시코 등 건반악기 연주자로 활약하다가 2012년에 타계한 네덜란드의 음악가 구스타브 레온하르트의 연주 앨범 오스트리아의 히스토릭 오르간입니다. 이 앨범에는 바르크 시대 음악가인 고틀리프 무파트, 요한 프로베르그, 또 요한 카스파르 케를, 요한 파엘벨, 요한 카스파 피셔 등 여러 작곡가들의 많은 작품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요한 카스파 페르디난트 피셔의 샤콘 F장조를 들어보실 겁니다. 16세기 에스파냐에서 성행한 4분의 3박자의 춤곡이 샤콘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또 독일로 유행하면서 대표적인 기악곡의 한 형태가 됐는데요. 그런 음악을 부르는 음악 용어로 샤콘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독일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로 마무리합니다. 1838년 슈만이 발표한 15곡의 피아노 곡을 담은 작품집 어린이 전경의 7번째 곡입니다. 트로이메라이는 독일말로 꿈 또는 몽상이라는 뜻이고요. 동심을 추억하는, 기억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